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살펴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붙으셔서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는 야외예배 설교라 저도 정신없이 설교해서 전해야 될 내용을 바로 전했는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 사도행전 설교 진행상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곳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말씀은 제자들이 술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세의 때에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그 현상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 라는 그 변론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기에 그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시편의 다윗의 시를 근거로 변론을 하죠. 다윗이 애시당초 그것을 알았기에 벌써 이미 구약성경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살아나신 예수를 온 이스라엘 집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베드로 설교를 근거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 그것과 베드로 설교의 두 가지 그 내용을 근거로 결코 기독교 신앙은 사상도 도덕도 감격하는 감정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 야외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년 야외 예배 설교를 하면서 겪는 이야기지만 제가 스스로도 이것은 야외로 장소만 변경된 것이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어도 늘 야외 예배 때마다 뭐 어차피 야외에서 나가 예배 드리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가 경건하게 드려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설교를 제가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지난주 설교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그것보다는 제가 설교를 마치자 모두의 눈이 드디어 설교가 끝났구나 하는 안도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눈 방울만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저와 똑같은 주제로, 그죠? 저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로, 그러나 저보다 훨씬 더 짧은, 설명도 없는 문장으로, 저보다 훨씬 더 건조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었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서부터 42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갖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세포드 라이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뭐죠? 관찰. 예, 관찰. 2권, 3권 나가시는 분들은 다 이미 다 잊어먹었나 봐요. 우리 1권 하시는 분들이 관찰 그러고 딱 나왔는데 관찰해야 되죠. 열심히 잘 읽으면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관찰에 퀘스천 마크를 왜 하고 이제 이유를 붙여서 해석을 하고 그래야 성경을 좀 더 밀도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나타난 결과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37절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그 부분을 좀 그 38절을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성경책들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성경책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네, 네.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성경책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원어의 문법상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다 해놓았는데 사실 그 번역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항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것이 시간 절차상 맞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석을 또 다른 또 하나의 그 해석 방법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해석으로 다시 돌이켜서 지금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성경의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회개를 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로 접어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을 들어갈 텐데 봄 되면 다시 또 꽃이 나겠죠. 그죠? 뭐 개나리, 여기 개나리 없지만 개나리에 꽃이 핍니다. 그러면 봄이 왔기 때문에 개나리가 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개나리 꽃이 핀 것입니까? 예, 사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개나리 나무라도 죽어 있으면 결코 꽃은 피지는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귀에 들린 것이고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이고 동의를 하는 어떤 표면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마치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듣게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내가 회개를 하고 죄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혹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이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의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그 기준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세상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세상 일반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열심이에요. 정성이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도 내고 정성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내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못했지라도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면하자 41절에 보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질문 같지만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비록 야외였지만 비록 어설펐지만 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보다는 제가 더 친절하게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 원고지로 어느 정도의 길인 줄 아세요? 제가 야외예배 때 본문 전체를 다 야외예배 주보 뒷면에 다 실었어요. 레터지 용지에 반페이지였어요. 그죠? 그날 제가 설교를 몇 장을 준비했는 줄 아세요? 전체 레터지 용지? 5장을 준비해 갔어요. 그럼 몇 배 더 많이 설교를 했죠, 제가? 10배. 아유, 일부 사람들은 그거 빨리 계산 못하더만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네요. 딱 계산을 10배. 예. 제가 10배를 더 많이 준비를 했다니까요. 훨씬 베드로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와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에는 아무도 감동하거나 마음을 찢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저와 베드로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관찰하고 또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베드로 설교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특별한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설득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날 모여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회개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변론한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는데 그 변론한 설교에 그 짧은 설교 내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순수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단합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했기 때문에 간단한 단순한 설교에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까? 바꿔 생각하면 오늘날로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무슨 설교를 해도 끄떡도 않는 것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답을 찾는 동안 제가 다른 각도로 오늘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쉽게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되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오류가 많거든요. 당장 그 오류가 있다는 것은 당장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신앙이 계속 지속되면은 사실 나중에 병든 신앙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전도를 해 그러면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그래요. 아우 난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감동이 없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뭐 봉사를 못하겠느니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예배 참석하는 게 재미가 없다느니 모든 게 다 깔때기 이론이야. 어디로 결론 지어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많은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게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오류라고요. 오류. 이런 본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돌아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드러나고 우리 신앙의 생활이 정말 풍족하고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뭐 이미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딱 아는 사람들은 벌써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순수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마음을. 그런 것을 기대합니까? 안 기대합니까? 다 회색분자들인가 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신앙에서 접목시켜서 그러기를 바라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쭉 잠깐만 비켜 있고 경험한 사람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어떠세요?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감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뚜껑을 열어보면 감동도 있고 감동도 한 그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늘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는 마음을 푸근하게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것이 늘 유지가 되든가 하는 얘기예요. 늘. 어느 날 내가 기도 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 하잖아요. 또, 근데 그게 한 일주일만 지속되면 또 기도하던 흐름이 끊어서 또 안 되거든요. 또 흐름이 이어지면 더더욱 안 되고, 그러다 누구하고 싸움이라도 하면 더더욱 기도 못 하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게 돼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감정이 생겨야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삶을 얼마나 반복하느냐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좀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아마 다 같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감동을 받잖아요. 은혜가 됐잖아요. 아, 은혜가 됐어. 근데 그것이 유지가 안 되죠. 한두 달 지나면 또 슬슬 사그러들어서 마음이 컬컬해지고 뭐 세상 온갖 그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세상 욕망이 다 마음에 일어나면 야 이거 하나님 날 이뻐하지 않겠다. 다시 내 마음을 정화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디를 쫓아가죠? 기도원, 그죠? 기도원 또는 부흥회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됐는데 한번 가보니까 안 돼요, 그죠? 뭐 가서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막 기도도 막 입 벌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영화 세 번 보면 세 번 다 우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여자분들. 뭐 그런 경우 빼놓고 일반적인 경우에 같은 영화 세 번 봐서 세 번 다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계속 강도가 세지지 않으면 감동이 되지 않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이 감정에 근거하면 그렇게 메마른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센 감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런 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게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났는데 똑같은 얘기 두 번 들으니까 맹송맹송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설교의 홍수 시대가 이게 좋은 게 아니다는 생각을 들어요. 뭐 인터넷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설교할 때 이거 찍어서 하는 것은 음성 파일로만 우리 교회에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반대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만 들으면 되는 거고 너무 많이 홍수로 쏟아져 갖고 우리가 말씀의 귀한지를 모르고요. 그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돼버렸어요. 듣고 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이런 어떤 그런 감동함이 없다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은요. 점점 강도가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 충만을 감동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나 하면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표시해 놓고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고 말씀하는 곳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면서 들으세요. 다 찾으신 분은 찾아놓고 들으시고요. 사도행전 7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살펴가겠지만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먼저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참 잘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간단하게 그가 살아계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주 단순 논리로 딱 두 가지만 말씀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시키셨나 하는 것을 설명해 들어갑니다. 어디부터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쫙 터가면서 이거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 얼마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잘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교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오늘 읽으려는 지금 내용이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서부터 60절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도 잘 관찰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54절을 보아주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때와 똑같이 그들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결과 마음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5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한 59절과 60절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읽다 보면 늘 제가 막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외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렇지 예수님이야 저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죠. 나는 어떤가? 저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짜려보기만 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기도는 안 하지만 속으로 길 가다 돌뿔이나 차라.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인간으로 감히 할 수 없는 기도까지 하였는데 왜 아무도 마음을 찢지 않고 아무도 아무런 회개의 열매를 못 만들어냈습니까? 왜?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성령이 충만하면 많은 신앙의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비교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훨씬 더 설교를 잘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신앙의 모든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왔잖아요. 여지까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죠?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일어났어야죠.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면 베드로가 3,000명이었으면 예수님은 몇 명 정도 해야 그 예수님의 영빨에 맞을까요? 그죠?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어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늘 음식을 나눠주고 병든자를 치료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유익이 뭔가 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몰려든 것이거든요. 아니 예수님도 3,000명씩 잘 못했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빨이 베드로의 영빨보다 딸려서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나 하면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주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신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화. 아, 이거 뭐 베드로나 하는 얘기지 하고 나하고 관심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치부를 해보여. 혹은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에이, 내가 뭐 설교하면 누가 변하겠어? 늘 이러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나도 저 정도의 능력을 주면 나도 설교하겠다라는 생각은 다 하지만 이 설교를 보고 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성령을 오해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런 결과가 있고 없으면 그냥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제가 던진 질문에 사실 아무런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는데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 않았냐? 예수님의 설교에 모르죠. 그런 모든 제가 던진 질문에 어떠한 답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것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나 하면 그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더 놀라운 스테반이 더 놀랍게 설교를 했어도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죠.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 결과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치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설교해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몇 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었는 개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은 얼마나 어폐가 있는 건지 한번 조금만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여부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여부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내 성령의 충만함이 뭐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중요하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왜 나를 내가 어떤 것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주의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부르셨냐, 베드로를 왜 사용하셨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은 우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돌을 들어 명해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를 깨닫게 하냐면 결코 너희 힘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전했는데 베드로 같이 사람이 설교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어떤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에마다 죽는 경우도 있고, 예. 말도 안 되는 그 반쪽짜리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구원의 역사가 결코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 담대하게 전해야죠. 담대하게. 예.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냐면 자꾸 자기 상태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논리가 부족해서, 뭐 말이 딸려서, 뭐 내 삶이 만족치를 못해서.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에 결과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그런 부분을 또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그 3,000명의 회개가 그것을 하나 정리해놓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3,000명이 회개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 제가 다 설명했죠. 그죠? 베드로 설교가 그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결코 신앙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베드로 설교 논리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 설교에 무슨 논리가 있느냐고요. 그 설교에 무슨 설득이 있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 설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늘 제가 당당하게 와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애진자게 아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에 비하면 너무 똑똑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아, 목사님, 저것도 설교 수사학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예요, 진짜. 진짜 저 똑똑하지 않다고요. 말 더듬지요. 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 설교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저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잘 가세요. 그리고 박수쳐요. 안 잡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책임이 아니니까요. 저는 뭐 주께서 시키시는 열심히 한 거로 나는 족하고 그 나머지는 또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이 하시겠지 하니까 저는 죄책감 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제가 도시락 사들고 쫓아가겠지만 그런 거에 딴 교회 찾아간다는데 뭐 제가 잡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담대하게 자기가 맡은 것 하면 되는데 여러분,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설교는 논리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논리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리 싸움이 벌어져요. 그죠? 왜냐면 공격하거든요. 니네만 뭐 길이냐? 왜 너네만 옳다고 그러냐? 야, 그러면 거쪽에 논리가 오잖아요. 남산을 올라가는 길이 길 하나밖에 없냐? 뭐 동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서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니네들은 왜 니네 길만 길이라 그러냐? 이러면 또 이제 막 씩씩거리고 이제 논리를 찾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막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 본 경험도 있으시죠? 그렇게 논리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한 사람 있나요? 혹시 있어요? 혹시 성공한 사람을 본 경우는 있나요? 예? 뭐 볼 수도 있어요. 워낙 논리에 강하면 얼마든지 상대를 설득, 논리 자체를, 상대 논리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단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논리에 무너지면 더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논리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가 3,000명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에 아주 막강한 사람이 누구나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논리학을.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저랑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같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보셨죠? 특별히 21절을 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뭐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되신다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냥 전하면 전하는 자의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전함을 들어서 역사를 하셔서 사람을 바꿔놓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논리로 접근을 해서 우리 스스로 전도하는 것을 막거든요. 스스로 전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논리에 자꾸 지니까 에이 하지 말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사실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 아세요? 1920년도, 40몇 년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한 20몇 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평양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교회사에 나타나는 목사님이신데요.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세요. 들어보셨나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도 많이 써 있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를 하신 목사님이 그 최봉석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전도를 할 때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얘기만 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외치면서 다니면서요. 지금도 그것 본따 갖고 왜 전철 이렇게 내가 막 써갖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썩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2,0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500명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은 아닌데 어찌됐든 1900년도 초기에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의 그 짧은 멘트에 얼마나 많은 평양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아주 교회사에 놀라운 일. 그래서 평양서부터 뭐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회사에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설득이 있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무대뿐을 전해라. 전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놓은 열매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이것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정말 기도하고 담대하게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넘어서 내가 전도 안 해서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다. 어떤 사람은 그거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나 이제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이제 전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야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약에 네가 전도를 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밤에 가다가 차에 쳐 죽었어. 그럼 그 영혼 누가 책임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책임져야지. 막 이러고 가서 막 불안해갖고 막 저 염려 붙들어 내십시오 주님. 여러분 염려 뱉들 몇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돌리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일에 수종들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베드로처럼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스테반이 나중에 설교하겠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아무도 없나요? 없지 않아요. 우리 아까 읽을 때 읽었지만 거기 누가 등장을 하죠? 사울이 등장을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자꾸 재단하고 뭐 하면은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앉아야 될 주권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담대하게 늘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충만함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선호하는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도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고구마를 삶을 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봐요? 찔러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때를 따라 불러내시거든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있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때도 있고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확신 나한테 확신 나한테 확신 그리고 뭐 자기 설득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무장이 되다 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오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써 오래 어떤 지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다 익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는지 모르니까 고구마 전도 방법은 찔러보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슬쩍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그렇게 푹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 그 얘들 반응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 절에 가다 스님도 한번 찔러봤다고 그렇게 그분은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지 정말 그 스님을 찔러서 스님 한 분이 돌아왔다는 어떤 그런 그 책에 그 보문 기록이 있어요. Anyway,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 요 정리하고 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할 것은 그러면 3,000명씩 회개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베드로도 늘 그러지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뭐 아무것도 못 얻고 막 가서 싸우고 뭐 쫓겨나고 별일 다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교회사에 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처음 나타난 일이에요. 처음 나타난.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 이후에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늘 성령이 충만해서 논리에 의하지 않고 논리를 사용했지만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전했지만 자기에 의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지까지의 모든 전도의 역사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논리가 아닌 또는 설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우리를 다 참여시키시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께서 보실 때 그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 설교의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또 설교가 특별해서 그런 열매를 만들어낸 것도 아님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듯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 사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논리가 아닌 또 설득이 아닌 담대한 선포로 또 담담한 선포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